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찬양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께서도 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나의 구원.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을 나서서 얼마쯤 가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예수께 보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건물들을 잘 보아두어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건물의 모든 돌이 무너져 내려 저 돌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와서 여쭈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 굶주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너희를 통치자들에게 넘겨 가진 고통을 당하게 하고 너희를 죽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할 것이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세게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해야 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때 아기 뵌 여자들이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을 당해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고생하는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아니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홀리려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저기 광야에 있다 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리스도를 찾으러 광야로 나가지 말아라. 또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어디서든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올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내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이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땅에 있는 온 민족이 슬피 울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상 곳곳에 보내어 그가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일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너희 문 앞에 다가온 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모든 일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홍수를 만나 휩쓸려갔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다.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나며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겼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믿을 만한 종이겠느냐?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맡는 종이 아니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우리 주인이 오래 떠나 계시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않은 날의 뜻밖의 시간에 돌아와서 그의 모든 행실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을 때리고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내쫓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참은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장 6절 말씀인데 2절부터 이어지다가 4절에서 잠깐 끊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잠언의 목적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네, 오늘은 5절을 건너뛰고 6절로 갑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네, 6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형식과 이 문장에 쓰인 동사의 뜻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문장은 2, 3, 4절과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 1장 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여섯 번째 목적, 즉 우리가 잠언을 함께 읽는 여섯 번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깨닫다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깨닫는다는 말이 자기 스스로 궁리해서 무엇인가를 알아낸다,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강하지요. 하지만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에 담긴 의미는 식별하고 이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잠언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잠언이라고 부르는 책을 읽고 배우며 식별하고 이해해야 하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식별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 첫 번째가 잠언입니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잠언을 정의하기를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잠언이 히브리어로는 마샬인데 이 단어는 격언, 비유, 속담 등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별하고 이해해야 하는 두 번째는 비유입니다. 여기 언급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신 그 비유와는 많이 다릅니다. 잠언과는 시대가 크게 다르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굳이 분류하자면 바로 앞에 언급한 잠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마샬이 아주 폭이 넓은 단어니까요. 그러면 잠언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비유는 무엇일까요? 확인을 위해서 스트롱 번호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단어는 스트롱 히브리어 4426번 멜리차입니다. 풍자적인 표현이라는 뜻을 담고 있네요.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봤더니만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멜리차에 담긴 뜻을 보니까 잠언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비유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와 다른 뜻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비밀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쉽게 드러나도록 하신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잠언 1장 6절의 비유가 아닌 신약에서 보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확인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볼수 있듯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는 구약성경 잠언 1장에 나오는 비유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언급된 비유는 풍자적인 말이나 글, 난해한 말이나 글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별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여러 명을 가리킵니다. 가톨릭 성경을 보니까 현인들이라고 했는데 잘한 번역 같습니다. 가톨릭 교리 중에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성경 번역 자체만을 놓고 보면 가톨릭 성경은 상당히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나라마다 특별한 현자 집단이나 학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지혜를 나누는 것을 즐겼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법으로 지혜를 전하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인 그룹이라고 할 거예요. 현자 그룹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잠언을 잘 익히고 실천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지혜 있는 말들을 잘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별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 네 번째는 그 오묘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 오묘한 말이라고 하여 글을 넣은 이유는 문장 구조상 오묘한 말의 주인공이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오묘한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오묘한 말이라는 표현이 너무 막연하죠. 스트롱 번호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수수께끼, 난해하고 당혹해하는 말이나 문제 등을 의미하네요. 저는 이런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잘못 푸는 편인데 조금 생각하다가 포기하고는 모르겠는데 답이 뭐야? 하고 묻곤 합니다. 여러분도 수수께끼 하나 풀어보실래요? 자, 다음에서 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발로 밟았지만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꽉찬 모습으로 오래 있지 못한다. 나는 어두운 면도 갖고 있다. 나는 무엇일까? 네, 답 맞추셨나요? 정답은 달입니다. 이건 그냥 연습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배우며 풀게 될 수수께끼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길을 잘갈수 있게 하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언의 6가지 목적과 지혜와 관련된 원칙,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을 내어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을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 가지 기억만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5절은 다섯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지혜의 원칙이죠. 네, 오늘은 우리가 6절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 작용하는 원칙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칠까 합니다. 잠언 1장 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부인에게서 떠났다. 그러자 부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시중을 들기 시작하였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고 아픈 사람도 모두 낫게 해주셨다.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몸소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둘러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둥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에게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가 지금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내용이 다르게 나눠져 있고 베드로의 장모와 각색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신 은혜의 역사와 함께 여기에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듯한 주님을 따라야 할 제자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당시뿐만 아니라 면면이 흐르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질병이고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의 수명은 많이 연장되었음에도 질병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께서 고치시지 못한 질병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이죠. 이 질병의 뿌리는 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치명적인 질병은 내면적인 부분이고 이 분야는 세상에 치료책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신 자신이 짊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질병조차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잘 감당하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도 성경은 우리에게 더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복과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고침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의 집을 찾아 잡수시고 머무셨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루살렘 부근에서는 마리아, 마르다 집이었다면 북쪽의 갈릴리 부근에는 이 베드로의 집 같은 곳이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역시 베드로의 집에도 잡수시고 쉬시려고 들어가셨을 터인데 그곳에서도 치료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고하기보다는 치료받은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배워야 할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열병으로 누워있다가 치료를 받자 말자 일어나 주님께 수종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회복받은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치료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도께 수종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받은 영원한 죄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면 나는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섬기는 복은 사죄함 받은 감격, 치료받은 감격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인 거지요. 16절, 17절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저무는 시간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들의 활동 시간이 아닙니다. 1차 산업인 농경사회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어둠의 때는 사람의 활동할 시간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은 당연히 어둠의 세력이 활동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사람이 어둠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시각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어둠은 어둠의 세력이 활동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밤이 깊어갈수록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 속에서 마치 자신들이 광명의 천사인 양 속이면서 활동하게 된다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잡힌 자들, 즉 귀신 들린 자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거저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역사의 중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 아래 신음하는 인류의 저주와 고통을 모조리 자신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다음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을 따를 자의
각오와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면서 또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서기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세는 주님의 제자로 합당치 않음을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라고 칭찬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목표를 바로 제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광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입니다. 또 역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광명의 아침을 기약하는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이 고백은 즉흥적으로나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불리익을 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각오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예비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일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21절에서 22절에 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앞의 고백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주님께 드린 부탁이었습니다. 언뜻 이 제자의 요청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는 주님의 말씀의 단호함은 핑계만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려는 소극적인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진정 하늘에 소망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외는 될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떤 것들에 열병처럼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받은 자들이고 치료받은 자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삶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고침받았다는 고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병의 의사로 모든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고 오늘날의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고 예수를 따라서는 안 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긴급하거나 귀중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치유받지 못할 죄의 질병을 치유받았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우선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으로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의 순종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보다 우선될 일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제 중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첫째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그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더 북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이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블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이에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수많은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계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런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 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 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후 405년에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은 그리스 원본보다는 불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이 만든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한 성경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어 번역본과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잔 이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훨씬 빠르게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상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렘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해서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영국 왕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의 마일스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 영국 왕의 눈이 띄어져서 당시에 저명한 학자 54명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입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 킹 제임스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 학자들이 킹 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해서 영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901년에는 미국에서 미국 표준판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개정표준판 RSV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2년에, 그리고 새 미국 표준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한 것들입니다. 1978년에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ESV 영어표준판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은 15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새 미국 성경이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을 대체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의 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은데 구약의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분의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판 이외의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로스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190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것을 재수정해서 공인역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모두 번역했습니다. 1911년에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전서로 합본에 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은 공선성서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들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새 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